그 우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터닝 포인트 말 그대로 전환점입니다. 180도 턴 어라운드 하는 것이고요. 또 뭐 라이트 턴도 있고 레프트 턴도 있으니까 방향 전환도 또 결국은 터닝 포인트죠. 또 운전하다 보면 슬라이드 레프트, 슬라이드 라이트도 있으니까 방향을 조금 이렇게 변하는 것도 운전하는 것처럼 방향을 조금 변환하는 것도 결국 그것도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린 이렇게 매번 직선만 갈 수 없으니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그런 턴하는 포인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명의 교회사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턴 어라운드 했는가, 그들이 경험했던 터닝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또 한번 반복하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할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내 청년의 욕정으로 괴로워하고 10대에 어떤 여인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야망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결국 그가 도착한 곳은 어디였냐면 하나님 품이었습니다. 32년을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최고로 행복했고 편안했습니다. 어거스틴이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이라고 했습니다. 14절까지 제가 읽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고 읽었습니다. 정원 밖에서 아이들이 들고 읽으라 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펼쳐서 읽었는데 성경을 펼쳤는데 바로 저 말씀이 나와서 저 말씀 한 구절에 어거스틴이 터닝포인트를 경험했다. 어거스틴이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틴 루터는 천둥번개가 치는 날 벼락을 맞으면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얼떨결에 소원을 했는데 정말 마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터닝포인트를 크게 경험했습니다. 수도사가 되었지만 마틴 루터에게는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지를 못합니다. 벼락을 맞아서인지 이 마틴 루터에게는 그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두고 아주 고민을 했다고 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민은 자신을 돌아보는 내적 성찰입니다.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않습니다.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깊이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자세가 고민이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민은 뭔고 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 참된 것이 있지 않을까?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 영원한 진리가 있지 않을까? 이걸 찾고 싶어하는 구도자의 길이 바로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적 성찰과 고민의 양이 차면 자연스레 하나님을 만나고 터닝포인트를 경험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점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죠. 그래도 요즘은 교회에 대한 것은 좀 사람들이 꺼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스피리추얼리티, 어떤 영성에 대한 어떤 그 슈퍼내추럴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또 진리 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늘 급한 일로 쫓기지만 정말 잠시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 영원한 것이 없을까? 참된 것이 없을까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자기 행동을 통해서 자기 업적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마틴 루터 역시 로마서 말씀 한 구절에 넘어갔습니다. 양이 찬 거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은혜로 그분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때부터 루터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나중에는 종교개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을 만들면서 메토디스트 규칙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만큼 아주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미국까지 와서 선교를 했는데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폭풍을 두 번 만났는데 이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겁니다. 이 폭풍을 만나는 순간에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공포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근데 배 한켠에서 아주 편안하게 기도하고 편안하게 말씀을 읽고 편안하게 찬양을 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이 웨슬리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선교까지 왔는데 나는 왜 그런 확신이 없을까? 나는 이 폭풍 앞에서 왜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내가 떨 수밖에 없을까? 죽음의 공포를 내가 왜 이기지 못할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에게 그게 부족한 겁니다. 웨슬리가 영국에 와가지고 이걸 놓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내키지 않았는데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열린 집회에 웨슬리가 참여를 합니다. 사회자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었을 때 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듯이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 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웨슬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았다고 했죠. 정확히 어떤 대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밝혀놓지 않았는데 마틴 루터 로마서 서문에 저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가져왔어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너무 사랑했는데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읽고 이해할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로마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리 읽고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점점 귀하고 얼마나 맛이 있는지 얼마나 그 말씀이 맛이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로마서 서문에 마틴 루터가 썼는데 이걸 웨슬리가 듣고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다. 꼭 저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얼마나 로마서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점점 귀해지고 얼마나 그 말씀이 맛이 있는지 테이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마틴 루터가 실제로 썼어요. 어거스틴,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에게 이 로마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신앙과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아주 지축을 흔드는 정말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교회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우리 참비 식구들 가운데서도 로마서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를 아주 애독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꽤 되실 겁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말씀이죠. 우린 예전에 로마서 5장을 살펴봤고 로마서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 로마서에서 중요한 말씀이고 이번에는 로마서 3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월달 어쩌면 12월달까지도 갈 것 같아요. 신앙의 터닝포인트, 복음의 시작, 무엇보다 앞에서 살펴본 세 사람이 그랬듯이 이 로마서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쩌면 딱딱한 말씀인데 딱딱한 말씀이거든요. 교리, 닥트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복음에 이르는 관문이니까 우리가 한번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가능한 대로 좀 쉽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은혜롭게 성경 본문을 풀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3장을 앞으로 나누면서 크고 작은 터닝포인트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실리콘밸리식 용어를 빌리면, 여기 젊은이들 용어를 빌리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혁신을 가져올 아주 큰 계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로마서 말씀을 참 잘 전하십니다. 너무너무 잘 전하시는데 저는 구약을 전공해서 그런지 로마서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편은 아닙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했지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눌하고 어쩌면 일반적인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임했을 때는 아주 산뜻하고 구체적인 적용이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앞으로 살펴볼 로마서 3장 말씀 속에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가 어떤 말씀인지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선교 마지막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로마서가 언제 쓰였나? 주후 57년경에 쓰였다고 보니까 주후 57년이면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24년이 지난 후에 로마서가 쓰였습니다. 24년, 어렸을 때는 긴 기간이지만 나이를 먹고 나니까 24시간은 엊그제 일입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일입니다. 그만큼 로마서에 전하는 말씀은 이 시차가 24년이니까 역사적으로 또 확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야, 내가 가본 적이 없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더니 그곳의 교인들은 누굴까? 또 바울이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고 싶었습니다. 나중에는 죄수가 돼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고 바울은 어디까지 가고 싶었냐면 로마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느꼈습니다. 평평한 스페인, 서바나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가고 싶었어요.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바울은 로마에서 생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로마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로마에 복음을 전했을까? 어떻게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순례를 온 거죠.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지금 인터프리터가 있어서 에서지사님이 통역하고 있는데 그냥 통역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면 각자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듣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언어가 분열되어서 사람들이 다 말이 틀려졌는데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면서 다시 언어가 일치되는 놀라운 일이 한 번 유일하게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난 곳 방언으로 각자의 말로 들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동시통역하듯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순례객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할례를 강조했겠죠. 안식일도 지켜야 됐겠죠.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전부 추방시킵니다. 전부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서 각지로 피난을 왔어야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하는 사람인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살다가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다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터닝포인트를 경험했던 부부였죠. 유대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누가 남았냐면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헬라인들만, 그리스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대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핍박이 끝나니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갔겠죠.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은근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인종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웠던 파운더 주류들이 변해온 그런 교회니까 은근히 갈등도 있었겠죠. 교회도 조금 텃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있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돌보는 교회입니다. 나를 돌보고 세상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또 이웃을 돌보는 돌보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인데 행여나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서로 돌보면서 극복해 나가야죠. 유대인들이 떠난 교회를 이방인들이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묘한 긴장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뭐라고 쓰냐면 유대인이나 로마에 남아있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쓰기 시작하죠. 누구든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출신 출생 신분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뒤에 가서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 간에 있던 실제적인 문제를 바울이 풀어주고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가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하고 축복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이 마지막에 바울이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룻보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럼 룻보는 그 구레네 저 먼 곳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순례객 그 유월절에 왔다가 어떻게 끌려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 그게 계기가 돼가서 그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믿고 자기 아들도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일찍 하나님께로 갔나 봐요. 그 아들 룻보와 그 어머니가 로마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 로마 교회 세우는 그 룻보와 어머니에게 바울이 안부하는 것도 봅니다. 이처럼 제국의 도시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근사했습니다.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나 그렇듯이 또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안부를 하고 또 신앙을 잘 바로잡아주고 문제를 바로잡아주는 것, 이것이 로마서. 우린 그 가운데서 로마서 3장 맨 처음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제국의 도시 로마는 또 어땠을까? 로마는 어떤 곳이었을까 궁금하시죠? 우리로 말하면 로마는, 동부로 말하면 뉴욕, 워싱턴 DC 같은 곳입니다. 서부로 말하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물론 LA 사람들은 샌프란이 서부의 대표 도시라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LA 사람들은 로스앤젤레스가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샌프란시스코가 역사를 봐도 그렇고 문화를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서부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느 도시가 최고일까 생각을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로마는 명실공히 누가 뭐라고 해도 제국의 수도입니다. 하나, 로마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로마에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평민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평민들은 농사를 짓기도 하고 뭐 양을 키우기도 하고, 조금 중산층이라고 하면 그때 무역이 발달했으니까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노예들은 팔려온 처지니까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래요. 잘 사는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어렵사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목욕탕도 발달했습니다. 여행할 때 이용할 호텔도 있었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놀이도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레슬링도 했고요. 전차 경주가 열렸습니다. 칼 비버라고 하는 독일 분이 고대 로마의 반문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로마에는 요즘 클럽 같은 것도 있었어요. 또 매춘이 유행을 했는데 소년들이 몸을 파는 동성애도 성행했다라고 하는 글도 있고요. 밤이 되면 로마의 뒷골목 귀족들의 저택에서 환락의 잔치반이 벌어졌다는 대목도 있어요. 어떤 장군은 밤새도록 술을 먹으면서 주사위를 던지고 새벽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로마의 밤문화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영락없는 요즘 우리 도시 아닙니까? 똑같죠 뭐. 부와 권력을 갖고 그것을 마음껏 휘두르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있고, 성실히 일하는 또 서민들이 있고, 간신히 먹고 사는 가난한 계층들,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철학을 공부하고 아주 금욕을 실천하는 도덕군자들도 있고, 먹고 마시는 쾌락주의자들도 있고, 거기에 수많은 종교가 로마에 수입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문화가 주도하는 것이 로마였습니다. 세속 도시, 요즘처럼 세속화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도시입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변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섹트, 하나의 그룹처럼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이처럼 전형적인 세속도시였고 제국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천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고 바울이 볼 때도 참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그 로마의 한켠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 같은 대도시에 살다 보면 이건 나사렛 촌 동네, 그것도 목수 출신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로마에서 샘플 안에서 저 촌에 있는 미드웨스트 촌에 있는 거기 출신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단 말인가? 아 시시하다. 이왕이면 그럴듯한 제우스를 믿지, 바다의 폭풍을 제어하는 포세이돈을 믿지, 미의 여신인 비너스를 숭배하지, 그 나사렛 촌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인가?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요, 시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종교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로마에서는 뭐 이렇게 종교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이 로마입니다. 종교가 필요하면 적당히 신전에 찾아가서 봉헌하고 절 몇 번 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헬라 철학도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길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나사렛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이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20여 년 전 팔레스타인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어디서? 로마 한가운데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뭐 돌아가신 거에 많이 돌아가실 수 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함께 나눴던 신앙 사도신경,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흔치 않은 일인지요. 이 로마 제국의 도시 한가운데서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세상 제국의 수도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황제가 버젓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다가 자칫 붙들려갈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것은 이건 예사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편지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죠. 자신의 신앙을 로마 교회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지만, 한편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 믿는 것인가? 나도 세상에 살아서 똑같이 사는 것이 낫지 않은가? 아, 부끄러운 마음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 나도 로마 시민이고 한때는 잘 나가던 바리새인이고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돌에도 맞고 핍박도 받고 죽을 위기도 겪었지만 때로는 왜 예수님을 믿냐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무시도 당했지만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다. 이 먼 곳에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도 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로마 교인들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라고 썼습니다. 바울이 내가라고 쓰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는 로마 교인들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편지를 누군가 앞에서 읽어주었겠죠. 내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걸 듣는 순간에 로마 교인들은 예,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함께 가는 동지가 있다는 것에 로마 교인들은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문장으로 소개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귀족이나 종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 선포합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바울의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간증이고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가 쭉 설명해 주겠죠. 로마서 말씀은 어떤 면에서 교리입니다. 딱딱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들은 진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이 편지를 받고 읽었을 그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를 읽어나가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야, 이런 로마란 도시, 이런 세속 도시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천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로마서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으로 읽고 있다. 이 로마서 말씀은 바로 이런 곳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로마서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로마라는 제국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질하는 곳입니다. 무슨 그런 종교를 믿느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일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일 겁니다. 복음에 꼭 잡힌 사람들일 겁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알고 체험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아직도 예수를 믿느냐, 그런 얘기 듣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10대로 내려가면 더 그렇죠.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듣는데, 또 하나는 세대가 변해서 그렇습니다. 세대가 점점 더 세속화되면서 예수님이 뒷전으로 밀려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죠. 주일에 그렇게 꼬박꼬박 교회에 가느냐, 이 핀잔도 들어요. 왜 그리 아이들 생일 파티는, 또 무슨 좋은 행사는 주일에 하는지 말이죠. 요즘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얘기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당당해야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겁니다. 이 길이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고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로마 사회에서 그 제국 도시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호기심을 가지고 로마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쾌락까지 판을 치는 제국의 수도 한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로마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오늘날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함께 나눈 이 첫 시간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로마서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또 세상도 분별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함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복음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